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여 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여기에 돌을 산돌이라고 해서 산돌. 이것은 의미 없는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산돌이라고 해서 산돌. 돌로 주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지어집니까? 각종 보석들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한 것처럼 각종 보석들로.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산돌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 부분들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얘기는 바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영적으로 준비시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산돌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런데 여기 이제 베드로서 1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도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을 해서 Living Hope. 왜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산 소망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또 23절 보세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냥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 Living Word. 왜 자꾸 살아있는 또 이 돌도 산돌 그렇게 말씀을 했느냐 하면 그 이유는 지금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불의 시험을 받고 있어요. 큰 시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죽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라. 산돌이다.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산소망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교회가 큰 위기를 봉착해서 큰 위기와 흔들림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무엇이요?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 돌이 있고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절 읽은 것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말씀도 보고 또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보면 레위인의 언약에 대해서 보면 이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율법이 있고 그랬어요. 주님의 진리와 계명을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로 가도록 그들을 잘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자,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랬어요. 자, 여기에는 이 몇 가지 문제를 같이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6장 1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과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조용히 성전 건축이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돌은 그 돌을 떠온 그 장소에서 그 산에서 그 들에서 그 바위에서 이 돌을 잘라서 어떻게 성전을 짓기 이전에 성전에 대한 설계도에 따라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성전을 만드는 그 치수대로 거기에 있는 그 돌을 잘라내 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돌을 원래 있는 곳에서 잘라내 오실 때부터 치수에 맞게 자르세요. 이게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를 따라서 정확하게 단계 단계 구원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있는 곳에서 잘라내고 잘라낸 다음에 가서 맞도록 다 키질을 하고 다듬질을 하고 치석을 하고 전부 다듬어서 가지고 왔을 때는 거기 숫자 쓰는 것입니다. 아, 이 돌은 몇 번이다, 몇 번이다, 몇 번이다 숫자 써서 그 숫자대로 이 모퉁이 돌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퉁이 돌을 제일 먼저 놓고 거기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하나하나씩 그 숫자에 따라서 정확하게 쌓아 나가는 것이 그 당시에 성전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 주위의 백성들은 다 택함 받고 와서 모여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각 있는 곳에서 다듬어지고 잘라지고 다 깨끗하게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주님의 마지막 성전에 끼어 맞춤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14만 4천은 누군지 모르지만 마지막 시대에서 그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화이프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성품의 특성은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보아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그들 이마에 치는 동안에 참으로 그들이 참으로 불같은 시련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9권 18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교회 증언 9권 180페이지입니다. 유대의 성전은 산에서 채석되어 잘려진 돌로 건축되었다. 그런데 모든 돌은 예루살렘으로 운반되기 전에 잘리고 깎이고 검사를 받아 성전의 제자리에 꼭 맞게 손질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땅으로 운반되었을 때는 도끼나 망치 소리 없이 건축이 조화롭게 이루어졌다. 이 건물은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 빈부 귀천과 학식의 유물을 막론한 모든 계층으로부터 모여진 재료로 구성된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나타낸다. 이것들은 망치와 끌로 다듬어져야 할 죽은 물질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로 세상에서 채석되어 나온 산돌들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그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우리가 바꾸고 변화가 해야 될 계제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러나 진리로 채석되어 나온 산돌들입니다. 위대한 건축자, 성전의 주인께서는 지금 그들을 자르고 닦으셔서 영적 성전에서 그들을 적소에 맞게 손질하고 계신다. 완성될 때 이 성전은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천사들과 사람들의 찬탄을 받게 될 것이다. 다 깜짝 놀래고 아 이들이 과연 이런 찬탄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고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르고 다듬고 만드시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작업을 끝내실 때 완전치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 아니죠. 부조와 선지자 129페이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 아래 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참 안절부절하고 참 모르게 애지중지하며 우리가 그냥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나서 나중에 주님 안에서만 평안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경험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물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을 통해서이다.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그분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사랑의 광채를 반사할 수도 있도록 그리스도인 품성의 귀금속을 정련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엄격한 시험으로서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며 그들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그들을 이끄신다. 그분께서는 이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들의 도움과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분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들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은 교육과 연단과 훈련을 받으며 준비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활동하게 하실 때 그들은 준비가 되므로 지상에서 성취되어야 할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과 연합할 수가 있다. 아, 마지막 사업을 할 때 주님께서 준비된 교회와 함께 마지막 천사들이 연합하여 역사할 때 늦음이 성령이 내릴 때 큰 소리 외침을 할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영광과 이 땅에 있는 영광이 어우러질 때 그때는 참 놀라울 것이라고 예언시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의 능력과 이 땅에서 성품이 준비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가 연합할 때 엄청난 능력으로 세상의 복음사업이 맞춰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리뷰 앤 헤럴드 1908년도 11월 19일자에 보면 말씀하기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영광으로 이 땅을 환하게 할 터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자의 능력 가운데서 시련을 이기고 선 자들만이 그 이 기별을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도들이 잘라지고 연마되고 다듬어지고 하는 일이 지금 있어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우리 읽었지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드리는 것이고 재물들을 가져다가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재물들을 갖다 드리는 것이죠. 말씀과 율법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재물 그 제사 재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 바치는 것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사장들은 마지막 백성들은 자기들만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해 오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산돌처럼 신령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제사장들이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왜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뒤로 슬그머니 물러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어떤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슬그머니 뒤로 물러가 있어요. 마음의 신령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상하게 세속적이 되어가고 물질주의적이 되어버리고 신령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거 말씀하기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줄 알았어요. 이것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늘 살펴야 되는 중요한 그런 이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왕같은 제사장들을 했을까요? 왕같은 제사장들. 여러분 옛날에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장 제도를 무슨 제도라고 했어요? 무슨 계열? 무슨 계열? 누구의 반찬을 쫓아 제사장 그랬습니까? 멜기세덱 말고 원래 구약 시대에 있던 무슨 반차? 원래 제사장들의 계열이 누굽니까? 예? 아론의 제사장 계열 아닙니까? 그렇죠? 아론의 제사장 계열이 있고 또 왕 같은 제사장 계열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을 세상 민족을 향해서 제사장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대 소망 166페이지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희생 제사는 끝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죄를 위하여 바쳐진 참된 희생 제물로부터 눈을 돌렸다. 지상의 제사장 직분은 끝났다. 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의 제사장의 직분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 대제사장 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직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실 때 이 땅의 성소 제도가 폐해지면서 이 땅의 제사장 제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상의 제사장 직분은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제사장에 있는 레위인의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하는 그 제사장 제도가 끝났을 때 그 다음에 대를 잇는 다른 제사장 제도가 무엇인가 하면 왕같은 제사장 제도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였습니까? 살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직분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말이 뭡니까?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박 같은 것이에요. 등불을 놓고 거기 그 위에 그 못을 덮어두어서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빛을 바라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생각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하는 직분,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는 직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지자와 왕 22페이지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소명, 그들의 성공과 실패,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회복된 일, 포도원 주인을 거역한 일,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제 성공하고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충실한 남은 무리들에게 모든 언약을 성취시키도록 위탁되고 그들을 통하여 각 시대를 위한 계획이 이루어진 일 등이 과거 수세기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자들의 기별의 주제들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말씀하기를 충실한 남은 무리들에게 모든 언약을 성취시키도록 위탁되고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많은 축복을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들이 유대교회가 이스라엘 교회가 주님께서 베푸신 언약을 이루지 못하고 가버렸어요. 그들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백성들이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언약들이 누구에게 마지막 시대에 있는 남은 충실한 남은 무리들에게 위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그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 풍부하신 그 임무를 그 마지막 충실한 남은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좀 말씀드렸지만 남은 무리의 필요성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진리의 빛을 전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가르치고 그것을 맹맥히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의 경험을 통하여서 볼 때에 이 지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또한 지구의 구속사업에 하나님께서 항상 개입하실 수 있다는 이유를 정당화시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것은 마귀의 땅이 아니라 여전히 지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의 필요성은 그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남은 무리들의 신학, 남은 무리들의 진리가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혼돈되어 있어요. 미국에 혼돈되어 있는 문제는 한국에 가도 혼돈되어 있고 중국에 가도 혼돈되어 있고 아프리카에 가도 혼돈되어 있고 남미에 가도 혼돈되어 있고 중국에 가도 혼돈되어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녀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욕지거리를 하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 욕하는 말들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타락한 죄의 본성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간절한 심정도 똑같아요. 진리를 이해하는 합리성도 똑같아요. 말씀을 할 때 진리의 그 논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류도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오류도 똑같고 혼잡함도 똑같고 잘못된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사람이 꼭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장의 말이죠. 가는 곳마다 지금 큰 위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는 지금 큰 위기를 봉착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돌들이 돼요. 산돌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잘 다듬어져야 돼요. 잘 정련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 말이죠. 엉뚱하게 믿고 엉뚱하게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오해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나 무엇을 진리를 믿는 그 면 말고라도 그 사람의 개인 생활을 봐도 조금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잘 조화가 있는 생활이 아닙니다. 뭔가 좀 뭔가 다르고 뭔가 좀 삐뚤고 뭔가 외골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는 면도 뭔가 조금 달라요. 다시 말해서 자기 생활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본 성품 바탕에 뭐가 좀 부족하냐면 이 밸런스, 조화와 안정성이 좀 부족한 것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주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성령께서 이 세상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 영향권 안에 살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도 있어요. 참 착한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율법이 되어 서로 송사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봄직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성경 가르침에 대한 혼돈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즐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내가 먼저 잘 깎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험이 있을 테냐 하면 잘 깎여진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잘 깎여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돌들을 모아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산돌로 신령한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말씀을 한 다음에 또 어울려서 같은 그 문맥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나무무리의 신학을 남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텐데 먼저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온전한 성품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달린 일이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들, 예수님의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살아야 할 그 생애의 의무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우리의 품성에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와중에서 또 다른 자질구레한 오류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재림교인들이 드러돈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국에 가서는 주로 중국분들, 본토인들을 가르치고 그분들과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우리가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훈련하고. 그러나 이번엔 이제 조선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할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인데 그분들과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들이 저를 좀 와서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고 너무 졸랐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의 보따리를 이만큼 들고 있어요. 가니까 정말 여러 가지 그냥 질문들이 쏟아지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받는 질문, 한국에서 받는 질문, 남미 갈 때 받는 질문, 영국에서 받는 질문, 독일에서 받는 질문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고 가르침이 똑같기 때문에. 그 혼돈되어 있는 상태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남은 무리를 모으는 일을 우리가 도와줄 때 남은 무리를 모으는 그 사업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가 남은 무리의 신학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거는 전쟁이요. 진리의 전쟁이요. 이것은 중요한 것이요. 그런데 이 자질구레한 그러한 그 또 문제들로 사람들이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묻는 게 죄가 뭡니까? 죄가. 죄에 대한 정의. 우리가 받는 질문들 아니에요? 또 죄의 본성이 뭡니까? 죄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죄입니까? 우리가 죄의 본성을 타고난 그 자체가 죄입니까? 우리가 하는 똑같은 질문을 그들 똑같이 한테 해왔어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질문을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다가 마음가운데 혼돈이 생긴 것이에요. 한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거듭날 때 죄된 본성이 죄 없는 본성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그 혼돈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가끔 설교를 듣다가 가끔 마음이 혼돈이 됩니다. 아니, 사람이 거듭난다 하면은 우리 본성이 바뀌는 건데 왜 자꾸 우리 본성과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참 이상하다. 그렇게 이제 마음 가운데 좀 혼돈이 되면서 또 어떤 땐 아, 목사님 말씀 맞는 것 같다. 왜? 내가 거듭났는데도 왜 나 똑같은 죄의 성질이 그냥 충동적으로 올라오느냐? 그럼 내가 지금 내 속에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럼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안았다는 뜻인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내 속에서 죄의 본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체를 죄 없는 그런 불멸의 그런 본성으로 바꿔주실 때에만 완전하게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됩니다. 이런 질문과 이런 오해들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 쓰고 테이블로 만들고 책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의를 해줘야 돼요. 분명히 말해줘야 사람들이 혼돈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그들이 진리를 이해할 때 고속도로를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빨리 가요. 그걸 안 하고 새끼를 이리 만들고 저리 만들고 한참 이러면 사람들이 이리 빠지고 액짓을 이러면 고속도로를 가다가 액짓을 잘못 빠져서 한참 돌아가면 말이죠. 몇 시간 더 걸려요. 진실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올바른 길로 결국엔 간다고 우리가 믿어야죠. 그러나 새끼를 너무 자꾸 새끼를 빠져서 이리 아주 돌다 보면 멸망당할 수도 있을 뿐더러 사람들이 혼돈되고 지치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경험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죄의 정의를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내 죄의 본성 자체가 나를 죄인 만든다. 그러면 문제가 또 하나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제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느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신가? 이런 문제가 또 생겨버려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 본성과 뭔가 달랐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하게 정의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프리비 목사님의 그 테이프들을 갖다 주면서 설명을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잘 정리되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혼돈하면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즐거운 것이에요. 기쁜 것이에요. 이제 명랑한 것이에요. 자동차가 튠업이 됐어요. 잘 나가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남은 무리의 신학을 정립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남은 무리의 신학과 진리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조금 다른 색다른 아니면 잘못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온전한 죄에 대한 승리와 완전한 성품을 갖는 것은 가능합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참 좀 합리적이진 않지만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조금 신학과 가르침과 진리가 맞지 않게 믿어도 결론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난 승리할 수 있고 완전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다고 가능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오히려 참 감사해요. 아, 이거 참 다행이다 그래도. 예? 좀 비합리적으로 믿지만 결론이 똑바로 믿으니까 이제 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걸 1, 2, 3, 4 해서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그게 그렇게 그 사람 믿는 대로 가보면 맨 마지막에 그 사람 믿는 식으로 죄를 다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고 온전한 품성을 가질 수 있다는 나는 결론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공식을 따지면. 그러나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오히려 하는 거 우리가 그저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거듭날 때 죄된 본성이 바뀌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사용한 그 예언에 쓴 문구를 좀 한 몇 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속에도 있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죄된 본성이 바뀌는가 이제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증은 8권 318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했어요. 몇 차례의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는 잘못이 바로 잡힐 수 없고 품성의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 성화는 하루나 1년의 과업이 아니고 평생의 과업이다. 자아의 정복을 위해 거룩함과 하늘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은 평생의 싸움이다. 끊임없는 노력과 부단한 활동 없이는 거룩한 생에 발전이 있을 수 없고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도 없다. 보다 고상한 상태에서 인간이 타락했다는 가장 강한 증거는 원상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처럼 큰 희생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셀 수 없는 유혹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굳세게 저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복당한다. 바울의 성화는 자아와 더불어 치르는 끊임없는 싸움의 결과였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말이죠.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다. 그의 의지와 그의 욕망은 매일 의무와 하나님의 뜻으로 더불어 싸웠다. 자기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그는 자기의 기질을 따라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자기 기질이 뭐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자기는 자기 죄의 본성과 항상 싸웠어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은 어떤 때는 주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자기 속에서 싸웠습니다. 자기를 쳐서 매일 복종시켰어요. 자기 기질을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자기 기질을 죽는 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그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통달해야 할 그리스도교의 과학.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어떤 인간적인 과학보다 더 깊고 넓고 높은 과학이 있다. 마음은 연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며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타고난 기질과는 반대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정복되어야 할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어지는 기질들이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일생 동안 받은 훈련과 교육을 버려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확고해지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게 해줄 생각의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우리는 위를 향해 쳐다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치료봉사 130페이지입니다. 치료봉사 130페이지. 최초의 반역의 가장 처참한 결과 중 하나는 사람의 자제력을 상실한 일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죠. 우리의 자제력을 상실한 일이 가장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을 못해. 생각에 컨트롤을 못해요. 우리 입맛에 컨트롤을 못해요. 그렇죠? 우리 감정에 컨트롤을 못해요. 이것이 우리 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오직 그 자제력을 다시 회복할 때에만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육체는 정신과 심령이 품성 형성을 위하여 성장하게 해주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우리 육체가. 그러므로 영혼의 원수는 육체적 힘을 약화시키고 퇴화시키기 위하여 유혹을 하고 있다. 그가 여기에서 성공하게 되면 영과 육을 다 같이 악에 굴복시킬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육체적 본성의 경향이 보다 높은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분명히 파멸과 죽음을 당할 것이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경향이 늘 성령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파멸당한다고 말입니다. 육체는 반드시 지배를 받아야 한다. 보다 높은 능력이 그것을 지배해야 한다. 감정은 의지에 지배되어야 하고 의지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고상한 이성의 힘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어떤 진정한 개혁도 성취될 수가 없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간적 방호벽은 마치 급류를 막으려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애로서 생기를 주는 능력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안과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게 영혼을 부패케 하는 자연적 경향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해주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생하셨다. 그분께서는 심령과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정욕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완전한 품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셨다.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사람의 마음은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할 때, 성령께 굴복할 때 나의 죄악적인 기질을 인정하고 나의 선천적이고 후천적으로 배양되어 오고 유전법으로 받아온 나의 악으로 기울어진 영향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주 앞에 회개하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맡겨버리면 형편없이 파멸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은 율법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게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게 돼요. 율법의 사랑의 정신의 지배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산돌이 신령한 제사를 드립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요. 이 산돌들은 마지막에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세상에 있는 만국 백성들을 구원해 드려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나는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의의 열매로 주님께 바치려고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은 제사장 일들이에요. 전도사업은 제사장 일들이에요. 사람들을 의의 열매로 그들을 준비시켜서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의의 씨를 뿌려야죠. 의의 가르침을 주어야죠. 의의 양분을 주어서 의롭게 성장케 만들어야죠. 의의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열매를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이 그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첫 열매죠. 성경에 제가 늘 설명했지만 성경에 이 성소 봉사 제도를 보면 거기 특히 절기 제도 가운데서 첫 열매를 바치고 나면 첫 열매를 주님께 가서 성소에서 흔들고 나면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추수죠. 첫 열매가 없이는 추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4만 4천은 첫 열매입니다. 자, 예수님도 첫 열매입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의 양이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에 요제절날 첫 열매 드렸죠.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요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제절날 드리는 첫 열매가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면 예수님 때문에 따라오는 큰 추수는 누구들입니까? 누구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의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한 의인들은 추수요. 그 부활한 의인들의 의인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열매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첫 열매의 의미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 또 오순절날 첫 열매가 있죠? 오순절날 첫 열매는 누구였습니까?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파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떡을 드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자들의 남은 자들이 합쳐서 사도교회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날 첫 열매였습니다. 오순절날 그래서 무엇을 그들이 추수했습니까? 알곡들을 추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추수, 또 첫 열매가 또 하나 있는데 절기 저 가운데 첫 열매 드리는 때가 세 번 있는데 언제요? 무교절 날 요제절 그때 드리고 오순절 날 드리고 또 언제? 장막절 날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첫 열매 드린 일이 세 번 있어요. 예수님의 첫 열매가 지나갔어요. 오순절 날 첫 열매가 지나갔어요. 세 번째 첫 열매가 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마지막 시대. 그거는 장막절에 이제 드려오는 첫 열매는 올리브와 과일들의 첫 열매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성경은 14만 4천이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면 14만 4천들이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가 되면 그 위에 무엇이 따릅니까? 뭐가 따라야 합니까? 추수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의 첫 열매가 생긴 다음에 그 이후에 따라오는 그 큰 추수는 누구들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14만 4천의 첫 열매들은 제가 볼 때 아마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정말 남은 자들, 정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정말 남은 자들,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나오는 첫 열매들, 아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14만 4천이 첫 열매이면 여러분 14만 4천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아서 승천하는 자들 것 같으면 따라오는 큰 추수도 살아서 승천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서 주의 백성들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이제 네 번째 천사의 큰 소리 외침이 나갈 때 많은 자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자들은 쭉정이가 배반해서 나갈 때는 컴퍼니 애프터 컴퍼니 중대 중대별로 나가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들어올 때 트라이브 애프터 트라이브 이건 뭐 군단 군단별로 들어올 것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지파 지파별로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어요. 많은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자들 가운데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맞아서 순교당해 죽을 것입니다. 재림교인들도 일요시험령 난 다음에 순교당할 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바벨론에서 그때 나오는 자들은 큰 순교를 당할 것인데 여러분 가장 미움을 받을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정말 이럴까 저럴까 또 이 말이 맞는데 정말 확실한가 어디에 진짜 교회가 있는가 저 사람들은 말만 저렇게 하지 진리는 똑바른데 생활이 맞지 않아 저 교회 가보니까 뭐 자기들이나 우리나 똑같아. 이런 낭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리는 맞다고 하지만은 자기 가정에 연류돼서 묶여있고 교회 권위에 묶여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때 가서 참 교회가 보이고 순결해진 교회를 볼 수 있고 또 순결한 진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자들을 볼 때 바로 내가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다. 라고 맨 마지막에 모든 끈을 전부 사슬을 끊고 나와서 마지막 백성들의 참여하는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그러나 같이 14만 4천과 살아서 같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 7권, 재림교회 성경 주석 7권 978페이지 말씀하기를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14만 4천 문제를 잠깐 인용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Why were they so specially singled out? 왜 이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구분되어져 있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전체 세상 앞에서 놀라운 그리고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receive their opposition. 그리고 반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and while receiving this opposition, they were to remember that they were sons and daughters of God, that they must have Christ formed within them the hope of glory. 반대를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사람들로 기억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 속에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형성된 자들일 것이다.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된 자들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광의 소망.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실 때 그것이 된다고 하는 영광의 소망이 내 속에 생겨서 그 소망으로 그렇게 된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온전한 진리로 세상에 설 것인데 그것 때문에 큰 반대를 받고 그러나 그들은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된 자들 것이라고 설명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 산 돌처럼 깎여진 자들 남들도 주님께서 그 원칙적으로 주신 그 진리의 치수대로 쫙 깎여서 연단되고 그래서 산돌로 신령한 성전처럼 지어지도록 역사한 자들 그렇게 사용된 자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처럼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북한에 가면 말이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란 것은 말이죠 여러분 그 북한의 바로 위에 그 압록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압록강인데 압록강을 바로 거기 이렇게 건너가면 도문이 있고 다른 뭐 몇 개 그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거기 가면요 다리가 있고 이거 다 보여요. 다리 중간에 검문소가 보이고 이거 보면 다 저 북한이 다 보여요. 저기 단동 안동이다. 거기 가면요 압록강을 지나가는 다리가 철교가 끊어진 대로 그냥 있어요. 그 철교에 가가지고 가운데 가면요. 신우주가 다 보여요 이렇게 눈으로 망원경 있어요 볼 수 있게 또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참 가슴 아픈 것은 말이죠 압록강 두만강 이쪽에 중국 땅에는 그렇게 옥토고 농사가 잘 되는데 바로 강 하나 사이 저쪽에 북한 땅은 그렇게 농사가 안 되고 그렇게 쌀이 안 난대요 저주받은 땅 같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족들인데 그 사람들이 피골이 상접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요. 거기 이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설명해 주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악바리가 되어버린다. 악바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동네에서 싸우면요. 이를 악물고 싸우는데 죽기, 막 죽기를 무릅쓰고 싸우는데 아이들이. 다 말라 비틀어서 막 피골이 상접하는데 싸우는데 무시무시하게 싸운대. 야수처럼 싸운대 아이들이. 배고프고 정말 그런 취급만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지금도 어린 아이를 잡아먹는데요. 최근에 한 어머니가 너무 배고프니까 이 정신이 기가 넘어가서 자기 애기 낳은 지 한 6개월 되는 어린아이 갖다 삶아서 먹으면서 다리를 잘라서 이렇게 먹으면서 사람이 지나가니까, 어머, 이러면서 이거 닭발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정신이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너무 배고파서. 이렇게 이런 입장에서 사람들의 기질이 악해질 대로 악해졌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은 말이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다 믿을 수가 없다고 평들을 해요. 너무나 굶주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속이고 빼앗는 것밖에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훔치는 것밖에 모르고. 그런데도 중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친척들을 방문하면서 자주 북한에 들락날락해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는 가서 친척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아주 가까운 가족들한테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호품을 가져가면서 몰래 성경과 책자를 나눠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주의 진리와 말씀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가정교회가 지금 북한에서 우죽순격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러한 곳에서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친척들을 방문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한 가정이 바로 제 집회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 전에 제 동생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함경도에. 근데 저한테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 얼마 전에 장질부서가 돌아왔대요. 장질부서가 돌면 사람들 다, 그건 다, 우리 같으면 안 죽죠. 약을 쓰면 다 나아버리죠. 그러나, 거긴 약이 없으니까, 장질부서가 돌아오면 다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 동네 장질부서가 돌아서 다 죽어가는데, 이 집사님의 여동생 집도 앞집, 뒷집, 옆집, 오른쪽, 뭐 다 죽어가는데, 자기 집만 살아났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편지가 왔대요. 이렇게 편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못 쓰니까 언니가 믿는 그분이 확실히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기가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산도를 만들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기회가 많고 말씀을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 산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린 저주받은 백성들이요. 저주받은 백성들이요. 심판받아 쌀 백성들이요. 화면을 통해서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재림교인들로서 예신대로 살지 않냐고 말씀대로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받아 쌀 백성들이요.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구원받는데 한국에 있는 재림교인들이 미국에 있는 재림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심판받아 쌀 백성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시여,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가 알고 듣는 진리를 귀하게 여기며 성령의 은혜를 엄숙하게 여기고 회개의 기회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다듬어지고 연마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웃음) 긍휼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대로 변화함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한 마음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의 죄된 기질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희의 적은 소견들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다듬어진 연마된 산돌들 되는 경험할 수 있도록 저를 매일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시여, 저희가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할 남은 일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생애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